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전자정보 제조 산업입니다. 더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조선에서는 전자정보 제조업이라는 말을 사실 뭐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전자정보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 어떤 산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테레비 같은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손전화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만드는 산업을 통틀어서 전자정보 제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의 전자정보 산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중국 정부가 전자정보 제조 산업을 발전시킨 전략은 개방과 합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과감히 문을 열고 외국 기업소들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의 전자정보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우선 과거에 중국이 만들던 전자제품은 사실 주로 군사용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등 이른바 인민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은 외국 기업소의 기술을 도입하고 또 소화하고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그것을 다시 혁신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방식으로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전자정보 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이 개방을 하고 또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또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기업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바꿔야 됐는데요. 과거 사회주의식 기업소 관리 방식은 생산력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점이 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선진국 기업의 관리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선진 기업에서 오랫동안 관리 사업을 담당해온 그 경험 많은 일꾼들도 데려왔고요. 합작 기업소의 관리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 관리 방법도 습득을 했습니다. 또 개방을 해도 외국 기업소들이 중국과 합작을 하지 않거나 중국 공장에 자금을 투자할 사람들이 없으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소들이나 중국 내 기업소에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당과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투자자와 외국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금을 가진 사람들과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 중국의 전자정보 제조업의 수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국 전자정보 제조업은 2000년 이후부터 규모가 대폭 커졌습니다. 기술도 뭐 따라서 높아졌는데요. 그 결과 2007년이 되면 세계 인민들이 사용하는 손전화 가운데 중국에서 만든 것이 무려 48%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컴퓨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6%가 넘었습니다. 칼라 텔레비전은 42%, 컴퓨터 모니터 같은 이른바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65%나 됩니다. 또 컴퓨터로 조작되는 이른바 디지털 카메라는 57%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또 디지털 카메라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이 전자정보 제조업은 또 뭐 기술력이 이제 보장이 돼야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이 중국 전자정보 산업의 규모, 이때가 되면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또 전자정보 제품을 수출해 번 돈의 액수도 중국 공업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자정보 제조업이 중국 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 세계 최고의 전자정보 기업소들 가운데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지 않은 기업소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세계 최고의 기업소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정부의 과감한 개방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정체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전자정보 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 2000년대 중반까지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년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에는 23.7% 성장하던 것이 2007년에는 17.9%, 2008년에는 다시 12.5%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발전 속도가 다소 둔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중국 전자정보 제조업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외국 기업이 주도하는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동력이 이제 값이 싼 땅값이나 낮은 임금 때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과 임금이 오르면서 이윤도 조금씩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발전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중국의 이제 전자정보 제조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양적으로는 뭐 세계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질적으로 본다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전자정보 제조업은 규모는 크지만 한마디로 질이 높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미국, 유럽,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소수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일단 너무 높습니다. 이들 선진국 기업소들이 제품을 설계를 하면 중국 기업들이 그 제품을 조립하는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컴퓨터 산업은 부품과 제조를 수입해서 가공한 후에 그것을 수출하는 비중이 2009년에 84%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윤도 선진국 기업에 비해서 이제 훨씬 적은 편인데요. 중국 최대 컴퓨터 업체인 레노버의 규모는 미국 컴퓨터 기업소 HP의 6분의 1, 역시 미국 컴퓨터 기업소인 델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중국 정부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 기업이 주도하는 가공무역 위주로 발전을 해오다 보니 겉으로는 발전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 이제 많다고 역시 중국 정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단순 조립가공산업에서 벗어나서 첨단기술산업으로 넘어가겠다. 또 중국 인민들이 전자정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해서 전자정보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 이와 같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역량을 가급적이면 집중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할 텐데요. 중국 당국이 전자정보 제조업 가운데 힘을 집중하려는 이제 전략 분야는 어디라고 봅니까?
중국 당국은 반도체, 신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핵심 산업으로 정해놓고 이 분야에 대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전자정보 산업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우리말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한마디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전자정보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와 화면, 이제 모니터 같은 것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윤이 많이 나고 있고 새로운 기술도 이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분야를 발전시켜서 정체되고 있는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살펴 좀 보죠. 이 먼저 컴퓨터 분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책 어떤 것입니까?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컴퓨터 산업의 자주 혁신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 고유 상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도 강력하게 이제 실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컴퓨터의 경우 전 세계 인민들에게 잘 알려진 상표는 미국의 HP나 델, 또 대만의 에이서, 그리고 남조선의 삼성, 중국의 레노버 등이 있는데요. 중국 컴퓨터의 상표의 수는 일단 너무 적고요. 또 중국 상표를 단 제품은 아직 선진국 상표에 비해서 품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에 중국의 고유 상표를 붙여서 자국 상표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지적재산권 제도, 다시 말해서 창조적 지식을 생산한 사람에게 그 지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해서 유능한 젊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 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텔레비전이나 DVD 같은 이런 시청용 전자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그게 또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까지 시청용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중심의 전략을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보다 많은 중국 인민들이 테레비나 DVD를 구입해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 수요 확대 정책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부 수요를 조금만 확대해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청용 전자제품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중국산 테레비의 판매와 수출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DVD 수출량은 현재 1억 대 정도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규모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어쨌든 중국 내부에서는 액정 텔레비전이 칼라 텔레비 시장의 주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액정 텔레비전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존의 칼라 텔레비전은 전기 신호를 영상으로 바꾸는 이른바 음극선관, 영어로는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라운관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브라운관은 부피가 너무 크고 두껍기 때문에 텔레비전도 너무 크고 무겁죠. 그래서 자리도 이제 많이 차지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액정 텔레비전은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인 물질을 이용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만들면 훨씬 얇고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액정 TV 같은 경우 요즘에 두께가 1cm도 안 되는 그런 액정 텔레비전도 나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전자제품 기업소들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대신 LCD나 PDP 같은 액정 텔레비전을 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음은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수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연 평균 2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5년간 2배 이상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술 수준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현재 반도체의 대규모 생산 기술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및 재료의 연구개발 생산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률이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자급률도 아직 20%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수준이어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중국 당국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향후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약 한 10%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와 같은 추세라면 2016년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위안 뭐 이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도 이제 5% 정도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2016년 시장 규모는 약 한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추세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지금보다도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 어딘가요?
손전화와 손컴퓨터 분야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컴퓨터 자동차나 의료기구 그리고 컴퓨터 공업 분야 등에서 앞으로도 반도체 사용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산업을 강화해서 반도체 사업 분야를 더욱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신기술 그리고 고급 첨단 기술을 중국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면 제조 분야 어떻습니까?
예,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중국의 신형 디스플레이, 아까 얘기했던 액정 텔레비전 같은 화면 같은 것들이죠. 이쪽의 산업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평가될 만큼 사실 기존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 분야 기업소들의 규모, 아직은 좀 규모는 크지만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현재 중국은 액정 화면, 특히 LCD 화면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이제 양적으로는 주류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은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기술 수준을 최신 기술로 바꾸고 또 최첨단 액정 화면 제조 능력 이런 것들도 갖추어 나간다면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분야 이쪽 분야에서도 세계 정상급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럼 뭐 아직 이제 화면 분야, 그러니까 텔레비전 화면 같은 거 그런 화면 분야에서는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중국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본토 기업소들의 실력도 뭐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이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인데요. 이 기간 중에는 중국이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갖추고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까지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도 크게 좁혀지겠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사실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중국의 전자정보제조산업의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방송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